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이미 느끼셨겠지만 아주 따뜻한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 이름은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죠?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자 사사였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정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지도자이고요. 정치적 지도자이면서 교사의 역할까지 한꺼번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분리된 권력이 아니라 합치된 권력, 완벽한 이 나라에 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 출신이면서 사사가 된 겁니다. 원래 사사는 일반인들로 되고 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인 입장에서 정치 지도자의 역할까지 간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한 것도 많지 않았고요. 그렇게 잘한 사람이라고 보지는 힘들지만 그렇게 못한 사람이라고 보기 힘든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후반부에 나타났죠. 어떻게 됐죠?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들이 그리고 자라났는데 그리고 이 아들들이 지도자가 됐는데 전형적인 권력자 타입입니다. 그렇죠? 약한 자를 착취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구조. 그렇죠? 재물을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좋은 것들은 자기가 먼저 취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성전에 수종되는 여자아이들을 손댔던 그래서 가장 전형적으로 약한 아이들을 자기의 즐거움에서 취했던 그런 패턴의 나쁜 권력자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죠. 엘리가 이 아들들을 핸들링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엘리가 이 아들들을 지지했던 게 아니에요. 찬성했던 게 아니에요. 엘리는 분명히 2장 전반부에 보시면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들아,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들들이 듣지 않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엘리는 그렇게 크게 반응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에게 한번 저주합니다. 네가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경멸하겠다라고 독하게 저주하십니다. 엘리는 이 얘기를 듣고도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 어린아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너희 집을 멸하려고 하신다 라고 했더니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엘리라는 캐릭터 마지막 구절은 오해하면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널 죽이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하시면 죽어야죠. 좀 잘 이해를 해봅시다. 엘리한 사람의 스토리는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엘리에 대한 오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은 엘리가 여린 아버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자식 문제만큼은 여려가지고 자식들을 이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자식 문제는 여려서 독하게 하지 못해서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인지상정이지 지 자식을 이렇게 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아버지 엘리에 대한 동정론.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엘리가 정말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두 아들이 다 처참하게 죽을 걸 알았다면 그렇게 얘들아 너 니네 그렇게 하면 되게 처참하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죽을래? 그건 아니지 않아? 애들이 그냥 처참하게 죽겠다네 하고 집에 오는 게 부성애의 깊입니까? 아니죠. 진짜 이 아버지였다면 엘리가 아버지여서 내 아들들이 처참하게 죽을 수 있는 길로 달려오고 있다라면 가서 멱살을 잡고서라도 어떻게 쓰든 그 길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거겠죠. 그렇죠? 엘리는 따뜻한 아버지상의 이미지랑 연결되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엘리를 무능한 지식인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엘리는 뭐가 맞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아들들이 그걸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맞는 게 무엇인지는 알지만 힘이 없어서 그걸 이루지 못했던 사람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약간 그렇잖아요. 이렇게 거친 시대에 살아갔던 지식인들이라는 게 되게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로 좀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엘리는 현역 사사였습니다. 그렇죠? 사사는요 절대 권력이에요. 이 나라에는 법도 없습니다. 사사가 말하면 법이에요 그냥. 엘리는요 가장 완벽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어떻게 핸들링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의 아들들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었고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어요. 그 얘기가 들어옵니다. 사무엘은요 곧장 두 사람을 실각시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울을 세우죠. 그래서 누굴 살립니까? 두 아들의 생명을 살리죠. 엘리가 독한 엘리는 따뜻한 아버지고 사무엘이 독한 아버지입니까? 아니에요. 두 아들을 살려낸 건 사무엘이에요. 자기의 인생과 두 아들을 살렸어요. 그렇게 핸들링할 수 있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권력이 엘리에게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했는데 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이 사람은 그냥 나약한 지식인의 표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표현해 봅시다. 사실은 한 가지인데요. 엘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알고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뭐가 뭔지 알아요? 이미 아는 걸 표현하고 있죠. 자기들한테 자기가 가서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알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면 네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알았어요. 사무엘이 와서 네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 신앙이, 이런 식으로 하면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신기하다. 왜 그랬을까? 두 번째,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같은 표현이죠. 표현을 좀 바꿔보면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알고도 아는 사람, 다른 표현은 완고한 사람. 완고하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현재의 태도와 입장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설하려는 의도가 없는 사람이죠. 이런 걸 완고하다고 합니다. 말이 안 먹히는 사람,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제일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엘리야가 받았던 저주에서 우리들이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건요, 성경 전체 톤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한 번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또 나타나서 또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진짜 죽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러셨습니다. 이들이 금송아지를 지었다. 내가 이들을 여기서 다 멸하리라. 그리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화를 가라앉히시고 그러실 거면 저를 차라리 죽이시고 생명책에서 저를 빼시고 좀 이렇게 진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걔네들은 회개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이렇게 막 거품 피실 때는요, 그냥 진짜 죽이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 죽이려면 말을 안 하세요. 괜찮아. 왜 가서 내가 너 진짜 죽여봐 막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가서요 죽이겠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확 꺾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죽이진 않는다 그래요. 금방 말을 이렇게 뒤집습니다. 한 일주일이나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 죽이진 않겠다.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요시아 왕이 성전에서 그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망하게 됐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잘못된 길을 400년 동안 걸어왔고 이제 망하게 됐구나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시아 때 안 망했어요. 여러분, 세상 그 성경에서 제일 나쁜 놈 중에 하나가 아합이거든요. 아합왕? 아합왕이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갖고 싶어서 자기 정원을 만들고 싶어서요 그 재산을 뺏으려고 이 사람을 죽였어요. 나봇을 죽였단 말이에요. 죄도 없는 사람을. 그리고 포도원을 강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네 나라와 너를 멸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해요? 배옷을 입고 천천히 걸어다닙니다. 나 이제 곧 죽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엘리야를 보내셔서 네 때는 일이 안 일어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이건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인생의 기조를 바꾼 것도 아니에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을 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 정도였어요, 아합은. 근데 살았습니다. 근데 이 완고한 엘리는 뭐라고 그래요? 널 죽이겠다. 그럼 죽이시고. 여러분, 이게 품이 있는 거예요? 독한 거예요? 죽여요. 그냥. 야, 네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나가면 결국 네 영혼에 큰 문제가 생겨. 알죠, 저도. 아무 제가 모르겠어요. 야, 네가 지금 삶의 방식이 계속 네 인생에 적용된다면 네 인생의 3, 4년, 4, 5년 뒤로 우리가 약속할 수가 없어. 네가 뭔가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 알죠, 목사님. 자, 그럼 처음 들었겠어요. 알아요. 또 뭐, 아, 근데 저는 삶에 미련이 없네요. 뭐 이런 식의. 어? 아, 저건 특별히 성공하고 싶지도 않고. 뭐. 정말? 정말? 정말 죽게 되면 진짜 쌩 난리를 칠 거면서. 엘리는 이런 식이었어요. 완고했죠. 무슨 생각이에요? 엘리의 한마디를 생각하면 알고도 하려고 하지 않고 완고한 거. 뭐가 문제예요? 엘리는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태도가 없습니다. 완고함을 한 단어로 표현한 건 그거예요. 엘리는요, 자기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문제이고 내가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풀어가는 삶의 태도가 없어요. 풀어가질 않습니다. 이게 엘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슈들이 있죠. 그리고 그 이슈들은요, 나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근데 인생은 뭐예요? 그걸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엘리는 어떤 태도예요? 내가 지금 닥친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을 풀려고 하지 않고요, 그것들을 그냥 방치해버리는 게 이 완고함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 문제를 풀어서 풀려진 상황을 만들고 그런 해결자로서 자기를 인식해야 되는데 스스로 해결자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태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 인생이 내 손에 안 달려있는 것처럼 회피하고 외면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없다.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쪼개면요. 3단계로 나눠집니다. 완고함의 3단계. 첫 번째는 뭐예요? 외면합니다. 완고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걸 알아요. 알아요. 안 쳐다봐요, 근데. 알아요. 4년 전에도 알았고 5년 전에도 알았고 지금도 알았어요. 내 인생에 매번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걸 알아요. 내 관계적인 문제, 내 정서적인 문제, 내 삶의 태도의 문제, 내 학업의 문제, 내 생각의 문제, 내 열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매번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뀌고 패턴이 바뀌는 거지 매번 비슷한 문제잖아요. 알아요. 근데 눈 질끈 감고 지나갑니다. 바꾸려고 안 해요. 외면하는 거죠, 처음에. 두 번째는요. 디펜스, 합리화합니다. 외면하고 있는데 외면이 안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아,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해요, 되게. 아, 문제가 있지. 아, 해결해야 되는 것도 해결되면 제일 좋은 사람이 나야. 나도 해결하고 싶어. 근데 말이다. 상황이 지금 아, 내가 그러려고 하는데 나도 힘도 좀 딸리고 시간도 좀 없고 사실 이게 내가 하루 이틀 겪은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합리화하죠. 내가 하지 못한 이유를.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딜레이 시킵니다. 합류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포기하죠. 하, 늦었네. 하, 내가 그 문제를 안 풀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다 끝났구나. 이렇게 돼버렸구나. 결국엔. 그래 나도 내가 원망스럽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해결할 생각을 하네요. 여전히. 처음에 여유가 있을 땐 외면하고요. 코너에 몰리면 합리화하다가 그 다음에 너무 합리화해서 이제 디펜스가 안 된다고 하면 딱 그래 내가 졌어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그렇죠? 엘리가 처음에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하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진짜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를 경멸하겠다라고 했는데 엘리가 대답을 안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뭐 죽이시면 뭐 죽어야죠. 결국 아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지금 진짜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해결하라는 얘기죠. 해결하려고 안 해요. 이를 결정적인 문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엘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완고함, 뭐 문제를 해결하는 패턴, 신앙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엘리에게 뭐가 없어요? 네, 여러분 엘리에게는 회개가 없습니다. 엘리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그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 엘리를 닮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우리에겐 이슈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에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미 얘기한 것처럼 비슷해요. 그렇죠? 인생은 참 재미있는 게 한 가지 이슈를 풀지 않으면 다음 이슈는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생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게 배려하세요. 관계적인 패턴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이거 이슈 안 풀리면 뭐 다른 건 어느 정도 좀 해주시는 경향도 있어요. 웬만한 지금 직업도 좀 돌아가고 뭐 다른 것도 안정되고 근데 계속 이 관계 때문에 직장 가서도 그것 때문에 사람과 부딪히고 친구들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부딪히고 연애도 그것 때문에 부딪히고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걸 풀고 가자는 거죠. 근데 얘는 풀어요? 안 풀어요? 알아요. 알아요. 근데 안 해요. 엘리 같은 사람. 지성의 문제라는 거 알아요. 내가 지금 성경을 좀 공부해야 되고 내 가치관이 좀 문제가 있고 내 사고방식을 새롭게 세워야 되고 압니다. 매번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가치관 때문에 나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근데 그냥 알아요. 안 해요. 안 움직입니다. 매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일관성이 없는 선택들을 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고민에 투자하고 이미 고민하고 선택한 문제에서 후회가 많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 계속 누적되고 갈짓자 행보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벌린 일을 수습이 안 되고 되게 많은 일인 것 같죠? 근데 사실 한 가지 일이죠. 무슨 일이에요? 내 가치가 정립이 안 되는 거죠. 시간을 들고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안 합니다. 열정의 문제도 있어요. 다 알아요. 다 괜찮아요. 이제 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근데 열심이 없어요. 매번 그게 문제야. 난 인생을 돌아보면 답이 나와. 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나와. 기도하면 위로도 받아. 그리고 정말 기뻐. 그리고는 안 해. 내 인생의 문제는 실행력의 문제야. 내 인생의 문제는 운동력의 문제야. 내 인생의 문제는 행동의 문제야. 난 그걸 알지만 그렇게 움직였던 적이 많지 않아. 움직였을 때는 거의 다 결과들이 있었는데 난 움직이다가 조그만 변수만 나타나도 하지 않아야 되는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만들어. 안 합니다. 되게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안 해요. 외면하고 합리화하고 체념하고 그러면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이런 사람에게는 진리를 가르쳐줘도 정보가 될 뿐이고요 이 사람에게는 기회를 줘도 평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보통 그런 식의 죄를 지는 사람들은 죽는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정보입니까? 아니죠. 진리죠.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에요. 진리입니다. 근데 엘리는 뭘로 받아요? 정보로 받죠. 기독교적 관점은 그렇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저도 알고 있죠. 정보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평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기회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로 받아요? 평가로 받아요. 나 욕했어.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했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감히 나 사사인데 나한테 겁나 뭐라고 그랬어. 뭐 경멸 이런 단어 썼어. 이 조그만 애를 시켜서 나한테 얘기했어. 이 조그만 애를. 이 조그만 애를 시켜서 나한테 죽여버린다고 그랬어. 완전 기분 상해. 뭐? 평가로 받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해요. 엘리를 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해보면 많은 걸 아는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 이미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인생이 어떤지에 대한 그림도 그릴 줄 알아요. 그런 화제가 나오면 내 상황과 문제에 대한 설명과 하나님 입장에 대한 견해를 대해서 숙지하고 있습니다. So. 근데 그렇게 숙지만 한 세월이 되게 오래돼서요. 되게 그거에 대해서 거만합니다. 오늘 처음 듣고 적용했던 사람들은 변했는데 숙지만 한 채로 외면하고 합리화하고 포기하고 보낸 세월만 길어서 그래서 변하지 않은 건데 나는 마치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는 대단한 사람이냐. 여러분 엘리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는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죠? 난감한 일이죠. 왜 대단해요? 특별히 악인이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여서? 인격이 초토화돼 있어서? 아니죠. 완고해서예요. 그게 엘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교회에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죠. 가르침을 중시하는 교회입니다. 이해부터 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뭐가 뭔지 모르고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가 뭔지 알고 믿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향해 가며 어디서부터 왔는지 해서 여러분들이 통찰해야 된다는 걸 저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통찰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해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전체 그림을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요 쓰지 않을 거라면 그걸 알아서 무엇합니까? 여러분들 지적유예에 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디펜스에 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 우월감을 느끼는데 사용되고 있지는 않나요? 그 긴장선에서 너무 오래 서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알았어요. 그럼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죠? 알긴 알았는데 저렇게 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 되게 오래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되게 힘든 자리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몸을 던지던가 뭐 뒤로 빠지면 안 되지. 하지만요 여러분 느끼시죠? 어설프게 교회 다닐 때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죄책감마저 도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진짜 재밌게 놀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설프 여러분들 신앙이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라는 게 남아있어서 놀면 또 그냥 또 공허하고 허탈하고 죄송하고 뭐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고 뭐 하는지 모른다는 걸 몰라야 진짜 재밌게 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줄 알면 이렇게 뒤로 잘 안 돼요. 그렇죠? 또 앞으로도 또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걸 도전하셔서 이걸 실천했을 때 내가 그래도 이 부분이 성장하고 이 부분이 바뀌고 있고 갈 길은 너무 멀어서 내가 언제 완전히 바뀔까 생각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의 미라를 뿌리고 있고 하나의 잡초를 내가 캐내고 있고 내가 그래도 점진적으로 한 걸음에 내가 논두렁을 걸어가고 있다는 게 있으면요 그게 괜찮아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서 있을 때 신앙생활이 제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리가 없어요. 막 이렇게 너무 많이 서 있어서 야 옆으로 좀 해봐. 나도 좀 서야 되니까 막 빽빽하게 여기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못 밀려가지고 은혜 받고 잘못 밀려가지고 이렇게 우연한 계기에 여러분이 완고함에 뿌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자만입니다. 두려움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까지 사람은 삶의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어느 정도 시스템이 워킹을 했었어요.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뭔가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걸 바꾸려면요. 그 부분 부품만 딱 갈아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조정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삶의 패턴이라는 건 내가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관계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인생의 문제에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스트레스 풀면서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 중에 하나만 갈아끼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이게 전체적인 도미노예요. 여러분 두 아들만 칠각시킨다고 되는 문제예요 이게? 아니죠. 뭔가 이 나라의 가치가 무너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치가 무너지는 것까지 방치한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대안적인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전체를 바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엘리 생각엔 어때요? 아 그냥 하나님이 좀 봐주던가 애들이 조금 정신 차려도 이게 그냥 이렇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고함의 첫 번째 뿌리는 뭐예요? 두려움이죠.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을 바꾸기 싫은. 바꾸면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냥 여기 안주하고 싶은. 그렇죠? 삶 패턴의 두 번째는 뭡니까? 자만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안일함이죠. 여러분 엘리가 진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줄 알았으면요. 자식이 그렇게 안 내돕습니다. 엘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진짜 그렇게 되겠어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겠어가 있습니다. 안일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면 영혼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면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이 어떻게 됩니다. 내면이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삶의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어렵고요. 여러분들 기준과 가치들 속에서 어떤 갱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평범한 전형적인 스탠다드한 일반인들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이대로 가면 그렇게 돼요 라고 해도요. 난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참 재밌습니다. 난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는 애들도요. 너 그대로 하면 대학 못 가 그래도요.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대학 때 취업 준비 안 하는 애들은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취업 못 해도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결혼 못 하라고 얘기해도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왜 난 아닐 거라고 생각할까요?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신앙의 패턴으로는 네 신앙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고 네 인격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해도요.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랍니다. 자만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못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못나서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할 수가 없이 이제 이 인생의 문제는 이미 내 인생을 끝장내버린 거여서 아무런 해결도 내가 할 수 없는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잘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정도는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잘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못났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난 하나님께 특혜받는 존재고 어떻게 하나님께 날 인도하실 거고 뭐 어쩌고 뭐 믿음도 없으면 그런 아름다운 단어를 쳐발라가지고 내가 이게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에? 막연한 낙관 속에서 그냥 안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집 무너집니다. 그 집 무너져요. 왜 쓰나미가 나면 난 떠내려가는 대중이 아니라 전봇대에 앉아있는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떠내려가는 대중이에요. 그래도 나는 전봇대에 매달려 있겠지라는 환상을 버리시죠. 너무 영화를 많이 봐서 주인공만 보셔서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자만. 지금 내 걸 바꾸고 싶은 보수성과 완고함, 보수성의 두려움, 이 두 가지 합쳐지는 완고함. 이것이 우리를 엘리를 닮게 만들고 우리를 해결되지 않게 하며 우리 가운데 뭐가 없어지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회개가 없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란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아십니까? 회개라는 말은요. 그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회개하라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왜요? 우리 많은 사람들 오해해요. 회개를요. 무슨 자아비판처럼 생각합니다. 자아비판처럼. 그래. 뭐 사람이 다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는데 그래 내가 완벽한 기준에 보면 내가 약점이 있지.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매번 내 단점을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죄송하고요. 잘못했고요. 내일도 잘못할 거지만 오늘은 그래도 일단 잘못했다고 또 한번 해야 되고요. 제가 좀 잘못했고요. 제가 또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네요. 제가 게을렀네요. 뭐 내가 인생에 열정이 없어졌네요. 또 내가 또 이런 범죄함을 저랬네요. 하나님께 이거 하지 말라고 했네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걸 고려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님 내 안에는 온갖 죄성을 용서하소 뭐 이런 식으로 묻어가죠. 일주일 동안 했던 범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회복됐으면 선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아비판이 아니에요. 회개는 자아비판이 아닙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 인생의 어떤 이슈, 내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죠. 그렇죠? 그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문제의 인식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그게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 거예요. 변화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문제의 인식, 내가 내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문제인지, 그것도 해결될 수 있다는 해결의지, 그리고 내 변화에 대한 기대,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이 그 변화를 향해서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건 살아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성장한다는 뜻이고요. 운동력이 있다는 뜻이고요. 역동적이라는 뜻,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회개가 살아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회개가 없다면 하나는 완성된 인간이던가, 하나는 안주하는 인간이던가. 여러분 인생에 회개가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회개거리가 지금 보여야 돼요. 내 인생에 지금 당면과제가 보여야 됩니다. 나를 앞으로 가지 못하게 내 뒷덜미를 잡아끄는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있어요. 제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조금 더 괜찮은 목회자가 되고, 조금 더 건강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어요. 이것들을 해결해야 이 부분이 변화돼야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요, 안 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안주하고 싶은 경향이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요? 현재의 내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아하고, 그것들에서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는, 뭐예요? 움츠러드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회개가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에게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그냥 막 욕하는 것 같지만요, 여기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맨 마지막에 하는 거지만 사실 첫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하나님을 멸시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거꾸로 뭐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엘리의 지금 문제는 뭐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문제의식을 자기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오늘 청소년은 한 명밖에 없지만 자꾸 청소년이 있어서 얘기하기가, 자꾸 너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 알지? 여러분, 중고등학생이 공부해야 되는 거 몰라서 공부 안 합니까? 여러분, 몰라서 공부 안 해요. 근데요, 자기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공부해야 하는 얘기를요, 정말 저도 귀에 막혀요. 여러분과 똑같은 토양의 사람 귀에 못 박히게 들었어요.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그냥 사운드를 듣는 것처럼 아무 느낌이 없어질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느꼈어요. 아, 공부를 안 하면 내가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야 되고, 그럼 더 이상 놀 수가 없구나. 문제 직면한 거죠. 외면하다가 이제 직면했어요. 이건 합류할 수 없는 문제. 합류할 수 없어요. 왜? 난 더 놀고 싶으니까. 그렇죠? 포기할 수 없어요. 난 출근하고 싶지 않아요. 난 학교 가서 놀고 싶어요. 대학을 가야겠어요. 그전에는요, 공부하라고 그러면 이유가 많았어요. 하, 뭐 선생님 마음에 안 들고, 분위기가 어떻고,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는 것 같고, 너무 지겹고 답답하고, 뭐 공기가 탁하고, 뭐 도서관이 집중이 안 되고, 뭐 자율학습이 어쩌고, 뭐 많아. 예, 여러분 고2 여름방학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공부 못하는 의지만 있는 거죠. 그때 처음 안 거예요. 이게 큰일 났구나 내가 이게. 뭐예요? 문제가 진짜 인식된 거죠.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들었는데 안 느껴지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맨 첫 번째, 나를 경멸한다, 나를 멸시한다. 다른 표현을 하면 이 부분을 좀 더 얘기합시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나를 멸시한다, 나를 경멸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요, 배우는 태도, 하나님 위 나는 아래, 이런 배우는 태도로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들어요? 나 위 하나님 아래, 관객의 태도로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되게 좋네요. 아, 근데 왜 전 감동이 없죠? 이런 거 K-POP사에서 박진영이 하는 얘기. 아, 완벽한 노래예요. 근데 저는 왜 감동이, 아, 진짜 난 그때 짜증나 진짜. 네 가슴이 냉랭해서 그런가 보지. 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 다 알아요. 아,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들으면 제 안에 뭔가 확 이렇게 동기부여가 확 되는 그런 게 없네요. 하나님 뭔가 맑아지는 느낌이 없어요. 영화 봤어요?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메시지는 알겠어. 근데 이렇게 메시지가 좀 딱딱해서 설교되는 느낌에서 불편하더라고 나는. 뭐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렇죠? 아, 메시지가 좋긴 한데 좀 가볍지 않아? 볼 때는 그냥 되게 했는데 그렇게 진한 여운이 남진 않는 것 같아. 아, 옛날에 나 그 영화 정말 딱 보고 나오는데 내가 나오는데 그 여운이 안 가시더라고. 그런 영화를 보고 싶은데. 아, 내가 그런 설교를 듣고 싶은데. 아, 딱 왔을 때 여운이 안 가져서 정말 집에 돌아가는데도 뭔가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진한 여운이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설교, 그런 성경 공부가 있어야 되는데 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렇게 감동이 안 와. 들을 때는 좀 감동이 있었는데 여운이 없어. 아, 어쩌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대작도 여러분들에게 그 여운이 하루 이틀 갑니까? 엄청난 설교도 그 여운이 여러분들 지켜주나요? 그 여운이 여러분들 변화시킵니까? 아니에요. 변화는 결단으로 되는 거지 변화는 여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수련에 올라가서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근데 내려와서도 은혜가 유지된 사람은 또 누가 있나요? 무슨 걸 뭘 표현하는 거예요? 여운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요. 네 자신의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위, 난 아래 이렇게 돼야 돼요. 모르겠습니까? 배우려고 하세요. 여운이 없으세요? 배우려고 하세요. 감동이 안 되세요? 배우려고 하세요. 여러분들 아직 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들었는데 내식으로는 이해가 됐는데 그래도 뭔가 저것만 이해해서는 블랭크가 생겨. 그럼 죄송한데 다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잘 못 가르치네? 이러면 안 돼요. 어디 가서 배우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 가서 배울 건데요? 하나님께 배워야 되잖아요. 죄송한데 다시 가르쳐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위, 난 아래.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해결하려면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무겁게 받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는 것. 내가 비평가인 것처럼 하나님께 하신 말씀대로 내가 평가하고 재단한 것이 아니라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가 아니라 모르겠으면 다시 배우려고 다시 배우려고 다시 배우려고 해서 마침내 깨달아지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하는 문제의식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해결의식이죠. 해결의식 무슨 뜻이에요? 아, 내가 이게 문제가 지적받았으면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해결하지 않을 거면서 지적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부분이 나한테 굉장히 큰 문제이다라고 느낄 때 이것들을 풀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여러분 해결의지가 있어요. 해결의지는 하나님의 도전에서부터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회로 받아들인 마음에서부터 더 그게 증폭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하나님께 일부러 독하게 얘기하시죠. 강하게 도전하고 싶어서요. 하나님께 도전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증폭되지 않죠. 왜요? 이것을 뭘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기회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요. 첫 번째, 심각한 문제의식을 받으십시오. 아, 그 정도가 뭐 문제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위, 아래, 내가 안 느꼈는데 다시 배우려고 하세요. 문제의식이 생기셨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 문제를 지적하신 하나님은 기회를 주기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이게 기회라는 걸 인정하세요. 그래야지 뭐가 생겨요? 해결의지가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기대죠. 회복에 대한 기대. 변화에 대한 기대. 해결 의지가 생겼는데 이걸 해결하고 싶기는 한데 기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 의지 하나만 더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해결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긴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그런 영화 있었죠. 타워였나? 큰 빌딩에 불이 났어요. 근데 계단도 막히고 엘리베이터도 막힌 것 같아요. 그럼 의자에 앉아요? 뛰어요? 뛰어요. 거기에 저쪽 보니까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못 내려가. 이쪽 보니까 계단 앞에 갔던 사람들 돌아오네. 그럼 여기 내려갈 때 두 군데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 앉아.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앉아. 차나 한잔 해야지 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없어요. 어? 다 뛴단 말이야. 일단 뛰어요. 벽이라도 무너지지 않나 하고. 다 가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해결의지예요. 안 될 것 같아서 안 한다고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안 돼도 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지. 이게 안 되면 진짜 큰일 난다는 걸 느끼는 사람은요. 0.1%의 가능성이라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왜 안 움직여요? 해결의지가 왜 없어요? 아직까지 그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예요. 외면한다고 되지 않아요. 합류한다고 되지 않고 포기하면 큰일 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는 확신 가운데 움직인 게 아니라 일단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회복에 대한 기대를 주신다는 거죠. 회복에 대한 기대, 회개를 얘기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게 공격적인 메시지입니까? 기대에 대한 메시지입니까? 야, 니네 회개해. 방향을 바꿔 여기 들어가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 사람이 돼야지, 이 얘기죠. 네 천국 가까웠으니 진짜 다 죽을 거야, 이 얘기예요? 엑센트가 소망에 가 있어요? 평가에 가 있어요? 소망에 가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회개는 소망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회개가 회복되는 거,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주의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기분 좋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비춰봐서 사실 나를 비슷한 함정에 빠지게 하는 내 문제를 좀 인식하시고, 아,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나와 분리시키시면서 어떻게든 이거를 해결하겠다는 해결 의지를 가지시고, 그 해결 의지를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 분명히 것들을 해결해 나가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때 내가 회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좋은 거예요. 회개는 미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게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고, 회개한다는 게 내 인생의 미래를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서셔야 됩니다. 결론 갑시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들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우리한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라는 표현이 좋지 않으면 숙제라고 합시다. 내 문제야? 아니에요. 네, 숙제야 라고 하는 게 더 많겠죠. 왜? 문제는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어떤 것들을 지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하지만 문제라는 건 사실 뭐예요? 풀어내서 답을 찾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답도 있어요.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기 하나에서 전체 그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답 없는 문제들만 가득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읽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만 바뀌면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 항상 답도 있어요. 하나님께 그 답을 여러분들 같이 찾아가실 거예요. 그렇죠? 이 한 가지만 믿으시면 돼요. 이것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망의 연출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거기서 다시 기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맨 처음 했던 얘기로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할 그때에도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지금 신이 니네 교회는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여자를 범했어요. 여자를 어쩌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세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이 죄의 크기에요, 압도당할 수 있어요. 이런 큰 잘못을 해서 너를 죽이겠다고 얘기할 때 거기서 살려달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난 나쁜 놈이죠. 아, 내가 어쩌다 그랬을까? 이제 모두 알아버렸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나라가 멸망의 징후가 있어서 이 국가가, 이 교회가, 이 가정이, 내 인생의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왔고 어떤 그저의 현선대에 있어서 내가 망하는 방향으로 400년을 흘러온 나라예요. 망하는 방향으로 30년을 살아온 나예요. 그래서 이 전체 패턴이 망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져서 이렇게 쭉 흘러갔기 때문에 이제 내일 모레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요시아가 옷을 찢어요. 다시 시작해보자고. 죄송하다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여러분 성경은 선한 사람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역사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건 무슨 확신이 컸던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는요, 이렇게 낯짝 두꺼웠던 사람들의 역사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는요, 문제가 풀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것을 하나를 믿으시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인격이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에 빠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위치에 가도 상관없어요. 하지만요, 거기에서부터 인생이 풀려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10년 뒤와 지금은 훨씬 괜찮은 위치에 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의 10년 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변화되십시오. 오늘은 짧습니다. 진짜 말씀 마칩시다. 들여다보세요. 난 엘리 같진 않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되게 건방져 있진 않은지. 기도해도 잘 안 되더라고. 신앙사라도 잘 안 바뀌던데. 아 그래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요. 정말 했어요? 정말 했어요? 변중만 울리지 않고 진짜 내 문제 핵심 문제에 접근하면서 이게 문제고 이게 해결돼야 되며 해결될 수 있다라고 회개하면서 그 문제를 붙잡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교 몇 번 듣고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한두 번 툭툭툭 저 이런 문제가 있네라고 얘기했다고 아 내 내면의 정황이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 이해했다고 그리고 그 생각을 가끔 하면서 살았다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교회 몇 번 1년이 왔다 갔다 했다고 여러분들이 회개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보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해봅시다. 진지하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평가자처럼 거만하게 서서 아, 이건 이렇던데요. 저건 저렇던데 이러지 말고 무릎을 꿇고 꺾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까라는 게 아니에요. 배우라는 거예요. 관객이 아니라 학생으로 학생이 모르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계속 질문하죠. 근데요, 뭘 갖고 질문을 해요? 저 사람이 가르쳐줄 때 믿음을 갖고 질문을 해요. 그런 학생으로 내가 묻고 묻는 중에 내 진짜 문제에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결단하고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회개하십시오. 그럼 천국이 여러분들과 가까울 것입니다. 매일 회개하세요. 천국이 여러분들과 가까울 거예요. 매일 회개하세요. 여러분 삶에 성장하고 자유로운 걸 매일 경험할 거예요. 죄에서 해방됨을 매일 경험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더욱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런데 그걸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농담처럼 했지만 진담입니다. 여러분 거기 너무 오래 서 있지 마세요. 이해는 했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 거기 너무 오래 서 있지 마십시오. 옛날엔 기독교가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다녔는데 이제는 기독교가 뭐가 뭔지 알겠어.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알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겠네. 아 기독교 좋은 종교야. 오케이 굿. 거기서 얼마만큼 서 계셨습니까? 며칠 서 계셨죠? 이제 뛰어내립시다. 이제 뛰어내리세요. 그걸 안다고 여러분들의 초라한 인격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아, 난 사실 이 정도구나. 여기서부터 내가 한 거기까지 한번 가보자.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이고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럼요. 진짜 기쁨이 와요. 성경을 이해됐고 명쾌해지고 해석됐을 때 느꼈던 그런 기쁨은 그냥 지적 즐거움이에요. 내가 오래 오해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거였네. 제 설교를 듣고 느끼는 즐거움은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건 그냥 내가 오해하고 있고 답답했던 게 그냥 해석이 되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잘못해서 알고 있었는데 누가 제대로 가르쳐요. 얼마나 기분 좋아. 여러분 그거는요. 쪽집게 과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척척척. 와. 그냥 아무것도 안 바꿉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 들을 땐 좋은 것 같았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바뀌어. 바꾸려고 해봐야 바뀌죠. 그렇죠? 시작합시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문제에 서십시오. 어떤 정서적인 어떤 생활에 어떤 생각에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 배우셔야 됩니까? 뭐가 뭔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공부 시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 공부를 행동하는 공부하기로 시작하는 그것이 회개이지 주님 제가 이렇게 멍청해서라도 죄송해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공부를 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 정서적인 이슈 때문에 문제세요? 내가 정서적인 패턴 때문에 사람들을 계속 걸치적거리세요? 괜찮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이걸 바꾸겠다고 시작하세요. 전 이런 사람이에요. 전 이런 과거를 통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계속 그러고 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과거 오늘의 현재를 만들었다면 오늘의 현재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들겠죠? 그 사람들과 안 좋은 관계성 때문에 상처받아 여러분들 내면 형성되셨어요? 그럼 오늘부터 좋은 관계들을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과거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요, 그게 여러분들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살아있고요. 새로운 관계성 가운데 변화된 내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주여, 이 문제가 있는 걸 정말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 이 문제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달려나가는 내 인생의 핵심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썩어가고 있는데 구경꾼이냐 아, 난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 나로 돌아가서 겸손하게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어가시길 여러분들 자신 옆에 서주는 나의 편이 되어주는 나를 정죄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 서서 어디 내가 있건 거기서부터 내 손을 잡고 주의 약속한 곳까지 걸어가는